계속해서 열왕기하에서는 남북 왕국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북왕국의 역사가 약 200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인데 그 200년가량의 역사에서 예후 가문이 95년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여러 왕들이 한 100여 년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면서 진행되다가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호세아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왕국 역사가 나라가 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호세아 시대에 망하긴 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왕이 났다가 한 6개월 만에 또 암살당하고 어떤 분은 한달 만에 죽고 2년 만에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만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역사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 어제 지난 시간 읽었던 1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을 많이 생각을 했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나라가 북쪽 왕국으로 옮겨가서 북왕국의 14번째 임금이었던 이 스가랴 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스가랴 왕은 예후 왕조의 다섯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 가문을 끝내고 새롭게 왕이 된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길게 5대를 이어가면서 왕위를 이었고 95년의 가문이 그 가문이 95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비교적 가장 안정된 시대를 만들었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북왕국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시대를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신앙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조도 암살에 의해서 왕이 스가랴 왕이 암살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예후 왕조가 처음 등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칭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합이 진행해왔던 모든 악한 역사를 다 끝을 내고 정돈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자손 4대에 걸쳐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후에 이어서 4대가 왕으로 재위하다가 마지막 이스가랴 왕의 시대에 와서 왕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스가랴를 암살하고 새 왕이 되었던 살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왕족 출신인지 군사 이제 군대의 그런 장군 출신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단지 야베스의 아들이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이 혈통적으로 아버지 아들이었다 그런 말도 되고. 또 다른 말은 그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런 말도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 출신을 말할 때그 지역에서 태어난 훌륭한 사람 말할 때 아무개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지방 출신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베스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그렇게 지역 출신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모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의 방법이죠. 단 혈통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신 고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뭐 의정부의 아들 누구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6절 말씀에는 디브헬의 아들 그런 말 나오는 이것도 고장 이름, 지방 이름이고요. 사사기 3장 31절에서 아다스의 아들 삼갈 그런 말도 나오는 이것도 혹시 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출신이었다 그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의 한 끝부분에 있었던 지역 출신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살룸인데 이 살룸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침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를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스가랴가 일찍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예후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예후 시대 때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개하는 반성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형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숙정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 후에 후손들이 이어서 왕이 되면서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비신앙적인 야훼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 땅의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야훼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 이 정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야훼 정권의 예후 정권의 마지막이었던 이 스가랴가 죽고 난 6개월 만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살룸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살룸은 또 한 달 만에 또 암살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머나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통 쭉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4번째 왕이 스가랴였는데 그가 6개월 만에 끝이 났고 15번째 왕이 살룸인데 그는 한 달 만에 끝이 나고 16번째 왕인 머나헴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집권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나헴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강력하게 예후 정권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였는데 이 스가랴가 마지막 왕이었던 예후 정권에 대한 이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원래는 이 디르사라는 곳이 제일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 수도였죠. 그 위에 수도를 아합의 시대에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디르사에서 군사적인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예후 정권에 대한 지지자였던 사람이 이 머나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후 정권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여 왕이 되었던 살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또 자신이 나타나서 혁명 일으켜서 이 살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게 됩니다. 1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10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하나는 잔혹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머나임이 드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녀를 갈랐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머나헴이 일어나서 앞서 혁명 일으켰던 이 살룸을 쳐서 공격하는데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딥사라고 하는 마을에 숨어서 성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기어이 그 성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벤 분녀를 칼로 갈랄 만큼 잔혹하게 그 양민을 학살하고 지역을 파괴시키고 했던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그의 통치 시대 세 가지 또 한 가지를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온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에서는 디글랏 블레셋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국을 창건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후에 나타난 지도자들이 창건했던 왕의 이름을 빌려서 1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디글랏 블레셋 3세를 다른 말로 말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로 불렀는데 이건 아마 그렇게 이름 부른 것이 아수르식 이름도 있고 바벨론식 이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두 가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디글랏필레셋 3세는 역사에서 아수르 제국을 제국의 규모로 키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나라를 확장을 많이 시켰는데 근데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학살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디글라플레셋 3세는 지나가는 것마다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잡아가지고 손을 하나 자른다든지 귀를 자른다든지 완전히 이렇게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가서 노예로 사용하고 이런 잔혹한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이 디글랏필레셀 3세가 쳐들어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스스로 항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잔혹한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불이라는 왕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가고 주변을 점령해가는 그런 확장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고 당시 왕이었던 머나임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이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을 돌려보낼 수 있는가라는 점 하나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아수르 왕의 힘을 내가 좀 빌려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에서 통치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했습니다. 은천 달란트를 줘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난 그걸 이용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정권 유지에 도움되게 했으면 좋겠다. 외세의 힘을 빌려서 내치를 하는 일에 도움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신앙인이면 이렇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간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신앙적으로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순서일 터인데 이 뭐냐면 굉장히 이 머리 회전이 정치적으로만 생각되는 거죠. 그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귀족들에게서 다 강탈을 합니다. 은을 다 강탈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전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 아수르 왕은 돈 잘 모아서 자기에게 갖다 바치니까 이 머나임이라는 왕이 자기 편이라는 확실히 생각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빌려서 나라 안에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개해 가는 거죠. 그걸 보면 이 머나임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1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 10년 통치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아직도 나라의 내부 장악이 잘 안 될 만큼 나라가 어지러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를 좀 권력을 확실히 견고하게 만들어보기 위해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나라 안에 A와 B가 계속해서 정권이 멈추지 않고 이런 각축을 벌이고 어려움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베가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베가라는 왕이 사실은 이 므나임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앞서 있었던 그 살루방을 몰아내는데 뜻을 모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상 2인자 입장에서 일정한 권력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이 므나임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 베가가 또 왕이 되게 되죠. 이렇게 나라 안에 계속해서 권력의 이 중심 그룹들이 일치하지 못하고 조화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다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전히 자기 권력으로 장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침략해 들어왔던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나라를 권력을 확실히 견고하게 자기 손아귀에 장악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 므나임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좋은 천 달란트나 되는 조공품을 가지고 돌아가죠. 거기다 왕은 스스로 항복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라 안에 내치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이 침략자인 아수르 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석이조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므나임이 죽고 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다시 갈릴리 지방을 쳐들어옵니다. 갈릴리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 역사에서는 갈릴리 포로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다음에 처음으로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국민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출발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대체로 점령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의 땅에 살게 하고 자기 땅에 살던 국민들을 점령지에 보내서 지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쪽 사람 저쪽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되고 혼혈이 만들어지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혼합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모든 정통성이나 순수성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땅에 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섞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유다 지방에 살았던 예루살렘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이제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천대하게 되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축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도 돕겠다고 나섰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너희는 이미 혈통적으로도 우리와 같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같지 않고 이미 이방인 되어버렸다. 그렇게 천대해버렸고 그것이 신약시대 때까지 오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지나다닐 만큼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씨앗이 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갈릴리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주역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를 끌려가는데 이렇게 처음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BC 722년에 북왕국이 완전히 호세아 왕 시대에 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수르 포로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는 더 참혹했습니다. 포로들을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다 불고자로 만들어서 끌고 갔습니다. 다 귀 자르고 손 자르고 뭐 눈 뽑고 이렇게 해서 다 끌고 갔습니다. 그게 먼 길 끌려갔으니까 살아남겠습니까? 대부분은 가다가 죽고 가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천대받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북왕국이 그렇게 망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봤으면 남왕국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남왕국도 역시 죄 짓다가 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본원 앞에서 자기 왕자들이 아들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손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을 걸어서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예후 역시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바알 숭배 세력들을 다 척결해내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신앙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비참한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타락일변으로 치닫다가 왕이 나타나면 죽고 또 암살당하고 또 새 왕이 나타나고 또 얼마만큼 또 죽고 또 암살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 비참한 포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 때 나라가 망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왕이 나타났는데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한 달 만에 암살당하고 2년 만에 죽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다 여로보암 때 만들어진 잘못된 전통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전통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일의 결과가 이런 비극적인 종말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한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망하게 했다기보다 외세가 들어와서 망하게 했다기보다는 자중질환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로 가고 말았죠. 어느 나라이든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공격으로 받고 공격을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내부적인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 일치되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고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계속 왕이 죽고 이렇게 되는 나라를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몰락하는 것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북왕국 마지막 한 20, 3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는가? 나라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또 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가가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는 것은 백성을 지키고 살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새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혁명이나 유혈 혁명이나 일으키고 백성들 학살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인들 그 나라를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땐 국가가 백성을 잘 보호하고 백성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국가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도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은 잘못된 출발에서부터 시작된 그 그릇된 전통을 끊어내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후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 몇 차례 왔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왕이나 국가가 해야 될 근본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권력 다툼에 몰두했던 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갔다는 것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섬겨야 될지를 잘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